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사야 5장 강해 설교, 그 중에 두 번째 설교, 물질주의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하면 좋을 몇 가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읽을 때 약간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설교를 읽거나 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술 읽을 수 있는 설교는 읽을 때는 좋고 편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그냥 정말 거뜬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무게만 계속 들다 보면 사실 근육이 발달할 기회도 없고 체력이 증가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죠. 힘들다라고 싶은 정도의 무게를 계속해서 들어 올려야 근육도 발달하고 체력도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 설교를 듣거나 설교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음을 많이 집중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자꾸 들어야, 그래야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질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경건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설교보다 딱딱하고 또 내용도 어렵고 뭐 예화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어떤 빡빡함이 있긴 하지만 이런 설교를 붙들고 씨름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사고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설교를 읽거나 들을 때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어떤 일부분 아니면 두루뭉실한 어떤 생각만 딱 취해서 아 은혜 받았다, 아 너무 좋았다, 내가 이 설교를 다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자가 그 한편의 설교 속에 전하는 모든 내용과 그 내용의 흐름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여러분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어떤 내용을 두루뭉실하게 내가 감동으로 간직하고 아니면 설교의 내용 중에 어떤 한 부분만 아 은혜 받았다, 그 한 부분만 가지고서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도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설교를 읽거나 들을 때 그런 태도를 늘 견지하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 받아야 할 영적인 공급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듣고 설교를 아주 즐겁게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체계적으로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서 충분한 성장과 변화라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설교는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를 딱 건지면 오늘 그날 설교는 정말 내가 건진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요, 설교 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까지 정확하게 그 사상을 흡수하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논리적인 설교거든요. 그 논리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사상을, 그 넓은 사상을 내가 다 흡수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성경을 읽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크고 깊고 넓은 생각과 감정들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설교를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내용과 설교자의 논리와 설교자가 말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내가 최대한 정확하게 흡수해서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를 듣고 읽은 다음에 내가 그 들은 바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들은 설교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작업을 해야 하고, 이런 작업을 할때 내가 들은 설교의 내용들이 정말로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작업을 다 해주기를 원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 꾹꾹 집어 넣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지성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지성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삶의 의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설교 한 편을 읽고 들으신 다음에, 아, 정말 좋은 설교다, 좋은 내용이다, 내가 뭔가 배웠다, 이렇게 그냥 어디로 가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까지 일종의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듣는, 설교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저주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을 계속해서 사서 집 옆에 또 다른 집을 사고 또 다른 집을 사고 땅을 사서 그 옆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마치 이 세상에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집 옆에 집을 사고 집 옆에 집을 사는 그 모든 집들이 황폐해지고, 그 집을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도록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10에이커가 되는 넓은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포도주 한 바트라는 것은 약 5에서 7갤런 정도 하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에이커의 넓은 땅에서 포도를 재배했는데 겨우 5갤런에서 7갤런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 소득이 없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되겠습니다.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 호밀지기라는 것은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분량을 말하는 것인데, 씨앗으로 말하면 한 가마니 반의 씨앗을 밭에 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곡식이 얼마나 수확이 됐는가라고 했을 때 간신히 한 에바가 났다 그랬는데, 이때 에바라는 것은 자그마한 바구니에 한 바구니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욕을 부려서 땅을 사고 그 옆에 땅을 사고 그 옆에 또 땅을 사서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리 많은 작물을 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땅을 저주하셔서 거기에서 소출이 나오지 못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1절에서 7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8절부터 그 이후에 쭉 구체적인 죄들을 6가지로 정리해서 조목조목 다루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경은 결코 일반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경은 언제나 구체적인 것까지 내려가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인 것까지 내려가야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실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지적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루뭉실하게 다루고 두루뭉실하게 알아서는 결코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삶이 바뀔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두루뭉실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들까지 내려가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죄악을 생각할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 시대는 악하다, 이 시대는 패역하다, 이 시대는 죄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구체적인 죄악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를 생각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이 시대의 죄악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야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여섯 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발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 돋보기를 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 죄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번째로 그 본문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이제 이사야가 고발하는 첫 번째 죄가 물질주의 혹은 세속성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설명된 대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매여 있었고 탐욕에 매여 있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을 더 넓게 하고 자기 땅을 더 많게 하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힘들여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런 물질주의, 이 지독한 세속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물질적인 소유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실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과 직결시키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이 과연 옳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하고 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람들이 많은 돈을 소유하고 많은 집을 소유하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은행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또 그것이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릴랜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정치가와 신문과 방송과 미디어가 이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인간의 탐욕을 자본주의라는 혹은 투자라는 미명으로 조장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 세상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좀 좋아지면 정치가와 신문과 방송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투자라는 명목으로 탐욕을 조장하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을 이번 기회에 획득해야만 한다라고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정치가와 신문과 방송들이 세상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우리를 잔뜩 긴장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멀미가 날 정도로 세상은 항상 자본주의와 투자라는 명목, 행복이라는 명목, 성공이라는 명목, 미래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우리의 삶이 깊이 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 이렇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파도에 휩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잡을 수 없는 그 행복을 잡으려고 현실의 삶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사야 5장의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갖다 붙여서 지금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하다.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죄악은 똑같이 물질주의요, 세속주의요, 인간의 지독한 탐욕이다라고 설명할 때그 설명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세대,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생활 방식과 이런 사고 방식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세대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저주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다음에 경제적인 불황이 올까, 다음에 어떤 전염병이 올까, 다음에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 세대에 대해 에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시대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여기까지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물질주의적 인생관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7절 사이를 저희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죄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그 죄가 얼마나 핑계할 수 없는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로이드 존스가 하나님의 그 방식을 자기의 설교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핑계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은 물질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너무나 초라한 피조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우리 자신이 소유한 물건과 돈의 액수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 물질주의적 인생관에 매여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그렇게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적은 물질주의적 인생관이라는 것은 인생의 질을 철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데 모든 삶을 사용하게 되고 그 물건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이 없고 살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물건의 노예가 되는데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의 그 고귀한 삶을 철저히 질 나쁜 삶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은 물질주의적 인생관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을 배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 일가의 패역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생활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자기의 탐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볼수 있습니다. 그 작은 탐욕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 고귀한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을 만큼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인생관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철저히 동물보다 못한 삶으로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을 보면 물질주의적 인생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부요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는 물질주의적 인생관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초라한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질을 동물의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철저히 이기적인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것밖에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물질주의적 인생관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심지어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신선모독까지 저지르는 것이 물질주의적 인생관의 더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라라고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더큰 집을 가져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해서 내 삶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짓밟는 무서운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이렇게 물질주의적 인생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이런 인생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심각한 죄로 보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그것을 심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그 예로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대국의 멸망,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들을 예로 들고 있죠. 하지만 물질주의에 빠진, 물질주의에 취한 인간은 역사 속에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물질주의에 빠져서 인생의 행복과 안전을 취해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만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약만 중독돼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대 가운데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 팽배하게 돌아다니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을 취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물질주의에 취해서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질주의적 인생관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탐욕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동원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물질주의적 행복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회개망측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섭게 인생이 망가진 것입니다. 무서운 죄 속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 시대 속에 팽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5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과 그 형벌을 그대로 다시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 당신이 물질주의적 인생관을 추구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한번 해봐라. 당신은 결코 물질주의적 인생관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저주를 풀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집을 소유해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해도 거기에서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저주하셨고, 이미 심판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주의적 인생관을 쫓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이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그냥 눈먼 사람처럼 끌려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그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행복과 안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맡기는 믿음의 길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계속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물질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두고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그 저주의 열매들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다면 희망은 있는가? 우리 시대,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우리 개인의 삶에서 희망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희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멈출 때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시간을 물건들을 생각하며 보내지 말라. 어떤 사람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모욕하지 말라. 신분의 상징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지 말라. 당신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질문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또는 얼마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차를 굴리고 있는가에 관심을 쏟지 말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할때 소망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망은 그러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당신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것을 넘치도록 가지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살아있을 동안에도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며, 죽을 때에도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죽은 이후에도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안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짜 행복과 진짜 안전과 진짜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참된 기쁨과 참된 안정과 그리고 정말로 밝은 미래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영원히 밝은 미래를 사주셨기 때문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유산을 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당신의 기업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주의적 인생관이 팽배하게 돌아다니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현실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거나 취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안정감을 충분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세상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 홍보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인간의 행복과 안전과 밝은 미래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의 기업,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읽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정말로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가? 건짐을 받았다면 내 삶 속에 그것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은행에 저축도 해야 되고 그런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동기와 나의 목표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두 번째 질문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교회들이 이 세상을 조차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끔 호주머니에서 복음을 꺼내서 선교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일까? 그것이 정말로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이고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바랄 것이다. 이런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운영한다면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이미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젖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 감당을 해야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삶의 가치와 소중함과 그 능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교회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큰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옛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죠. 이런 점들을 이번 주간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3장 설교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